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새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56개 선박과 운송회사 등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북한 선적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 빠졌던 선박들도 새롭게 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 대화는 나란히 함께 진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25년간 한미 양국 정부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40여 분 동안 이반카 고문을 접견하고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올림픽 안전을 위해 미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반카 고문은 내일과 모레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휴전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3일 한 달 동안 휴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유럽 정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7년째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과 동맹군이 6일째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전투기 공격을 가하고 있어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이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것보다 앞당겨진 조치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내년 말까지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 아랍권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장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 참사를 막을 방안으로 교사를 총기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지난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면 학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학교를 총기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고교 총기 사건 희생자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생존 학생들은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대체를 단행했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악의 가족의 일원이자 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북부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 가끔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의 적설량은 최대 3cm입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선박과 운송회사를 대거 겨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23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의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 위안으로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 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킹리원 인터내셔널은 마샬 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타이완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속되고 있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그러면서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우신 장관도 이번 주의보가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경우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악의 가족의 일원이자 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핵심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김여정은 2,500만 명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굶기며 감금하는 악의 가족 패거리라는 비판입니다.
Sister of Kim Jong-un is a central pillar of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An evil family clique that brutalized.
펜스 부통령은 22일 메릴랜드에서 열린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든 언론들이 북한 독재자의 여동생에 아첨하고 있다며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미국인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조차 이런 유린 행위의 심각성과 규모, 성격은 현 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e United Nations reported that in their words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 parallel.
미국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주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김여정을 제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매우 경미한 저항 행위로도 감옥에 갇히고 처형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모든 미국인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슴 아픈 사연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북한인들과 함께 서서 응원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 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적 독재 정권에는 대항한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n't stand with murderous dictatorships. We stand up to murderous dictatorships.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멈출 때까지 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계속해서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출의 90%를 옥죄인 유엔 안보리는 이제 북한 노동자 프로그램을 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2일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할 돈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시험 발사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역량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손을 내밀도록 만들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위기 관리를 하도록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과거 북한에 기울인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매수해 그들의 핵 추구를 끝내고자 했던 지난 25년의 초당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세 건의 중대한 포괄적인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따라서 북한 수출의 90%, 원유 30%가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현재 북한의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틀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유엔 총회에 모인 청중들이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교회에서 연설을 하듯 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표현이 기억하기 쉬울 것이라면서 강행했고 이후 실제로 다른 나라 정상들까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던 미국 상하원 법안에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김영철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고 지시했고 김영철이 이끌던 정찰총국이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법안에 담긴 김영철 관련 내용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 4월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에서 김영철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근거와 연관된 인물로 거론됐습니다.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관한 의회 조사 결과를 담은 10개 항목 중 7번째 조항에 등장한 김영철은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사건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법안은 2010년 6월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 김명호와 동명관이 정찰총국 수장인 김영철 중장의 명령을 받고 망명한 반체제 인사 황장엽 암살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안에서 북한 정부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테러 조직인 일본 적군에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과 또 다른 테러 조직인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2006년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북한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미 의회가 김영철이 중심인물로 거론된 황장엽 암살기도 사건을 북한의 테러 행위를 입증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2015년 직전 해에 발생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를 사이버 테러로 묘사한 점과 미 연방수사국이 영화사 소니 해킹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사례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또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둔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평화의 수도자도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이 이끌던 정찰총국의 이 같은 행위 역시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테드 포 하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포함됐고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이 한국을 찾는다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발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간 만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기회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to go to the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헤더 노아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되고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그의 책임으로 알려진 것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올림픽 기간 중 특정 개인의 방한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ly, we have a close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worked with the United Nations to have various sanctions.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은 한국 정부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협력하는 것이고 안전하고 훌륭하며 긍정적인 올림픽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ur role in this is working as a close partner and al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노어트 대변인은 김영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거듭된 지적에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would fall under that. Just as it did when Kim Jong-un's sister came to South Korea for the beginning.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한국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과 만나려 했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His intent was to discuss and lay out our requirements and it's not just US requirements it's the world.
이는 미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제시하는 요건이자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는 정책 목표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이 해당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on behalf of their government but apparently they didn't like that. They chose unfortunately to cancel.
그러면서 해당 만남이 성사되고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전달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라트비아를 방문해 라트비아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만났으며 라트비아가 금융 부문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3일 북한과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국 방문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다뤘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영철 부위원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천안함 폭침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천안 to me is a very big, extremely big case. I'm kind of astonish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n't do more about it. You know, if this had happened in America, it would have started a war, I'm sure.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 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브라운 교수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큰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 개인적으로 놀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즉 미 해군 함정이 특정 국가에 의해 침몰됐다면 전쟁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김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 요청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안 된다고 외칠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Seems like this would be a very good cas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and say no.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만큼 그의 방북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대남 공작 사령탑인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달 초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독자 제재 조치를 일부 유예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촉발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이전에 천안함 장병들의 가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한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며 대북 지원 사업의 보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고른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uld have picked any number of other people to do that who had not killed 50 South Korean citizens. They picked this guy for a reason. This is a threat. They picked a guy who attacked South Korean territory and killed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50명에 가까운 한국 장병을 죽인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 인물을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이 선택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그가 천안함은 물론 연평도 포격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is is North Korea's way of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say here's what's coming next.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방식이며 이런 위협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 부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He was designated because he heads the RGB or headed the RGB. And the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소니 해킹 이전에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김 부위원장을 제재한 이유는 그가 북한 정찰 총국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0년 8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통해 그가 이끄는 정찰총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찰총국이 운영한 청송연합회사는 북한제 무기와 관련 물질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군용 선박과 미사일 시스템, 어뢰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된 남북 교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체류비 등을 제공하면서 북한 선박의 입항도 허가했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었으며 함께 방문한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여행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한국 정부가 제재 유예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스키 선수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를 두고 제재의 정신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에서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산하 국제부 국장 등을 역임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화로운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건 실수였다면서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통해 2006년에 부과된 사치품 제재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동훈련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돈과 자원을 자국민이 아닌 호화로운 스키장에 쓰도록 결정한 김정은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역대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뒤에 군사적 또는 정치적 충돌이 많았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올림픽이 평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선입견이라며 평창올림픽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비슷한 점이 많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미국에서 일부 언론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행보를 너무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이 역사적으로 정말 평화 분위기를 대부분 조성했을까? 지난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자 지역지하는 언론이 남북 평화의 희망이 싹텄다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의 공연, 김여정이 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친서를 직접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여러 언론들이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스포츠의 연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 디키 국제이해센터의 앤드류 버터리 박사는 12일 BOA에 섣부른 기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평화를 적극 조성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며 오히려 행사 뒤에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So if you look back at the historical cases, and if you ask yourself a question,
지난해 11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학술지에 민족주의와 충돌, 국제 스포츠의 교훈이란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던 버터리 박사는 스포츠는 공격적인 국정운영의 핵심 자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무시켜 독재를 강화하거나 무력 충돌의 동력으로 이용한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버터리 박사는 그러면서 월드컵 축구는 1969년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 간 전쟁까지 촉발했고 2009년 이집트와 알제리는 외교 분쟁으로 전쟁 직전까지 가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림픽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창 올림픽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1936 Olympics are very, I think a very relevant case right now because in the lead up to those Olympics, Hitler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당시 호전적이고 반유대적인 목소리를 낮추며 국제 사회에 친근한 척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다시 본색을 드러내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며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켰다는 겁니다. 버터리 박사는 이렇게 호전적인 의도를 숨기고 한국의 평화공세를 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베를린 올림픽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소치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침공 계획을 숨긴 것도 비슷한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스포츠를 통해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을 민족주의로 선동하며 본색을 위장하는 건 역대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란 겁니다.
Dictators often try to use international sports to bolster their international reputation to placate and distract.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서도 일부 미국과 국제 언론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북한 정권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의 유명 앵커인 제이크 태퍼는 11일 트위터에 당신이 김정은 정권보다 미 지도자들을 싫어한다면 정말로 북한에 관한 이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며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보고서들을 올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펠드 도쿄지국장은 11일 트위터에 새 독자들이 이 신문의 북한 관련 기사를 읽으려면 이 기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며 탈북민 25명을 인터뷰한 과거 기사를 연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들을 먼저 꿰뚫어 본 뒤에 평창 올림픽에서 나오는 관련 기사들을 읽어야 제대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유명 방송인 로라 잉그레임은 트위터에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선전 쿠데타를 찬양하는 언론 매체는 정말로 어디가 아픈 매체일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 허커비 전 알칸소 주지사 등 여러 정치인들도 북한을 응원하는 게 북한 응원단인지 아니면 우리 언론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CNN 방송과 ABC, MBC, 뉴욕타임스 등 여러 언론은 앞서 김여정이 올림픽 쇼를 훔쳤다, 올림픽 외교 금메달감 혹은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비교하며 움직임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언론은 북한 정권의 핵 문제와 잔혹한 인권 문제 등 실체를 강조하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올림픽을 망치려는 인물로 묘사하며 무례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버터리 박사는 민주주의 주도자들 역시 올림픽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활용한 사례들이 많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올림픽을 통한 관계 개선 접근은 순진한 실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Democratic leaders also use international sports to serve their own purposes. A lot of examples of this too.
북한 정권의 특성상 미국과 한국 관계를 이간질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핵 개발을 완성하려는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농후한데도 올림픽을 통해 북한을 오히려 정상적인 국가로 미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12일 언론 기고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난하며 남북한이 지난 2000년과 2004년, 2006년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모두 핵무기 개발 진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탐색적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노력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국 군축협회 대롤 킴벌 대표는 11일 트위터에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 혹은 비공개로 미국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 계획 수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와 관여하려면 문호를 개방하고 유엔인권관리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납치됐다는 주장이 순수한 것이라면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부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특별보고관도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실 텐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The first one is the continuing call for
첫째,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제한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이 문제는 핵심 안건이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현재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에서는 책임 규명과 처벌 과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현재 상황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식량권, 건강권 등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 앞서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을 위해 제네바를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은 없습니까?
That's something which is in process. My request to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런 생각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전달한 상태니까 지켜보도록 합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한국 방문으로 이른바 유화공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별 보고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elcome this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the South. I think it is important.
남북 간의 교류를 환영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첫걸음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와 이해, 신뢰와 자신감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조건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임무는 북한 당국과 관여하려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에게는 상황을 개선하고 조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나라와 관여하겠다는 북한의 구상은 반드시 문호를 개방하고 유엔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해 유엔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심각한 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연설에 탈북자를 초청했고 또 백악관에서 따로 탈북자들을 만났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f course, I'm not going to make any opinion in regards to.
제 임무와 관련이 없는 나라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인권 문제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 수도 평양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가 매우 열악한 지방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부각시키는 어떤 시도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인 3명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석방과 무사 귀환을 위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It's not only three United States citizens detention. There are other.
북한에는 미국인 3명뿐 아니라 한국인 6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의 영사 접견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이들은 영사를 만나 협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법률적 보장과 법의 정당한 절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엉터리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전혀 독립적이지 않았고 법률적 보장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사건을 종료해 구금된 외국인들을 석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방문 중에 중국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납치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North Korea have raised.
중국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이 자의로 한국에 갔는지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내에서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납치 피해자 상황이 있고 이제 북한이 납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북한이 12명의 식당 종업원들의 상황에 관해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북한은 동시에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의혹을 다루기 위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도 접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12명 종업원들의 상황과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제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대표사무소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계속 의제에 올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호원들 중 누구라도 납치됐다는 주장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적절히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안에서 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지만 경제 압박을 위해서 여전히 재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reopen that facility until we mak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벤 훌런 의원은 최근 은행위 청문회에 참석 후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도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am supportive of that idea. Yes. But you know, the bill is what it is and I want to move the bill forward.
두 의원은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긴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7월 최초 발의 당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11월 은행위원회를 거치며 돌연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여전히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안 최초 발의 시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던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도 VOA에 북한의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재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 impacts their North Korea's economy in a negative way, then sure.
또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재들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every possible sanction that we can throw on North Korea to make and working with China because they're the big dog in this with trade with North Korea.
은행위 소속 탐 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기 위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ll the devices that we can use to force North Korea to a positive conclusion on their nuclear program, we should use every single one of them, even ones we haven't even talked about yet. But we
이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수단들이 남아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리고 파트너 국가와 영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이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별다른 견해는 없다면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강력하고 실효를 거둘 법안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위성사진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를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이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비정부기구와 연구소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가 21일 보도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의 군사정보분석가인 크리스 라스무센은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비정부기구와의 첫 번째 협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은 상업용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 등을 활용해 대규모 매장지와 정치범 수용소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 증거를 찾았습니다. 라스무센은 국가지리정보국의 지원이 그 같은 활동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어떤 단체와 협력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밝혀온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지리정보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NGO 쪽에서 그 사진을 받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죠. 분명히 현실을 폭로하고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등 구금 시설을 조사하는데 위성 사진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위성 사진뿐 아니라 과거 위성 사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사진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소규모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위성 사진 구입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무료로 최신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정부기구들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뭐 정보국이다, 정보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국가지리정보국에서는 사진만 공급하고 분석과 자료 작성, 편집은 모두 비정부기구에서 담당하면 영향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일부 인권유린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전 세계 159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최대 1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 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인권 유린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은 국가의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거나 연좌죄의 적용을 받아 자의적으로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니 김과 김학송 씨 등 외국 국적자가 장기간 체포 구금되는 일도 계속됐으며 북한에 수감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사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과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고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렸고 산업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파견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재정착한 북한 주민이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며 이는 북중 접경지대 경비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지난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강제 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정보 교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독립적인 신문과 다른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지배층 중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터넷과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휴대전화로 중국 휴대전화망에 접속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활동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접경지대에 새로운 레이더 탐지기를 설치해 신호를 교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오후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 끼고 함경북도는 오전 한때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3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서해 모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새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56개 선박과 운송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북한 선적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새롭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프 관계자였던 릭 게이츠 씨가 23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게이츠 씨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기소한 거짓 진술과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게이츠 씨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폴 매너포트 전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하며 금융 음모에 가담해왔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 특감 수사에서 2013년 워싱턴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치 컨설팅 토론과 관련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휴전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한 달 동안 휴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정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7년째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결의안대로 민간인 지원과 의료 등 인도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과 동맹군이 6일째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전투기 공격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테라부비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이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시점보다 앞당겨진 조치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내년 말까지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사관은 현재 예루살렘 주재 미 영사관 건물에 들어서게 되며 내년 말까지 별도 건물로 옮기게 됩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 아랍권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장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올해가 공교롭게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총기 참사를 막을 방안으로 교사를 총기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지난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면 학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학교를 총기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사건 희생자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관여한 미얀마 군 수뇌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